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 건군절 열병식에서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신형 무기가 등장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7일 국정연설에서 중국의 위협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 방문을 연기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북한 건군절 열병식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8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인민군 창건일, 즉 건군절 75주년 열병식을 개최했는데요. 역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것은 이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등장 아니겠습니까? 윤 기자가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예,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역시 새롭게 선보인 무기체계였고요. 이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네.
열병식의 무기체계들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공개된 무기체계입니다. 이 북한이 이날 열병식에서 여러 무기체계들을 공개를 했지만 대부분 그 알려졌던 것들 아닙니까? 특히
예.
그 화성 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것은 이제 미 본토를 사정권에 두고 있는 그런 ICBM인데요. 이것의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11기에 달하는 그런 다량의 그 무기를 선보였고요. 그 고체 연료를 사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이 새로운 ICBM, 이것이 특별히 눈길을 끌었던 것이고요. 이번에 4기를 선보였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이것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이 북한의 ICBM 지금까지 공개된 것 중에
예.
고체 연료를 사용한 것들은 없었거든요. 고체 연료는 잘 아시는 대로 이 연료 탑재가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또 이 연료를 탑재한 후에도 장기간 보관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 발사 징후 등을 사전에 포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한국이나 미국의 감시 또는 정찰 자산들이 이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는 단서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고요.
예.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북한의 새로운 무기 중에서 특별히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신형 무기가 이미 시험 발사를 다 마치고 실전 배치된 단계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그 열병식에서 ICBM 화성 17형을 무려 11기나 대거 공개한 것은 이제 이 화성 17형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미국이나 한국에 보낸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나와 있고요. 아울러서 실전 배치 단계가 이제 가까워진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네. 열병식은 이날 저녁에 약 2시간 동안 계속이 됐는데요. 최 기자가 이 열병식에 등장한 주요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그 북한의 그 건군절 열병식은 8일 그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오후 8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2시간가량 진행이 됐는데요. 이날 열병식은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부인 리설주 딸 김주애와 함께 그 입장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행사를 크게 보면은 그 인민군 대장의 그 사열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일부는 그 군부대 그 열병 행진 있었고요. 이어서 그 무기가 공개되는 순으로 그 진행됐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부에서는 가장 먼저 그 명예기병대 그리고 오중읍 7연대 친이중대 1군단 등이 이어서 해군 공군 전략군 순으로 그 진행이 됐고요. 총동원 병력이 약 15,000명 정도 그리고 60개 열병 중대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각종 무기류, 예를 들어서 105 탱크 사단, 자주포, 방사포, 그리고 KN25, KN23, 화성 17형, 그리고 아까 나온 새로운 ICBM, 고체 연료를 쓰는 ICBM이 등장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일종의 정중앙이죠. 무대 한 가운데 딸 김주혜와 함께 정중앙에서 이를 지켜보고 새로운 부대가 나타날 때 경례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 특별한 이날 열병 연설은 없었습니다. 당초에는 미국이나 한국을 겨냥한 일종의 메시지가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연설을 안 했고요. 행사 뒤에 김 위원장은 이제 모자를 벗고 주민들에게 손으로 흔드는 모습이 보였고요. 행사가 모두 끝나자 김일성 광장 그리고 대동강 강변에는 굉장히 커다란 불꽃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북한의 관영 TV가 영상을 녹화 방영 녹화 중계를 했는데요. 이것을 보면 마치 일종의 한국이나 미국의 뮤직비디오처럼 선전의 선동이 요소가 굉장히 많은 그런 행사를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에 올해가 지금 11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당초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할 처음에는 주민들에게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결국 지난 10년간 그 약속은 지키지 못하고 대신 핵과 미사일 개발로 주민들이 상당한 경제난에 시달리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을 하지 않은 데에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 열병식이 열리기에 앞서서, 한국이나 미국 내 일부 전문가들이 김 위원장이 열병식 연설을 통해서, 미국과 한국을 겨냥한 이런 아주 공격적인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을 추측하기는 했었죠.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그 과거의 열병식에서 연설을 한 것보다는 하지 않았던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설을 하지 않은 것이 무슨 특별한 것으로 그렇게 볼 일은 아닌 거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도 이번에 연설을 하지 않은 이유를 굳이 분석을 한다면은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지난 연말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도 그 연설을 통해서 대외 메시지를 분명하게 발신을 한게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새롭게 더 추가할 얘기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고요. 또한 가지 관심을 끄는 것은 이 한국의 그 민간 연구기관의 북한 전문가는 이 연설하지 않은 것은 극심한 식량난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해서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 분석에 따르면 지금 북한의 식량난 또는 이런 경제 사정을 볼때 중국으로부터의 지원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인데 김 위원장이 열병식에서 대외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하게 되면은 중국 측으로부터 협조와 지원을 이끌어내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이번에 자제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이런 추정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열병식을 통해서 뭐 연설은 안 했지만 이 식을 통해서 미국의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려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연구위원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은 과거 ICBM을 열병식에 가져나올 경우 한 6대 정도를 끌고 나왔지만 이번 열병식에서는 거의 두 배수에 가까운 ICBM을 동원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김 위원장이 이번 열병식을 통해서 한국 또는 북한 내부에 던지는 메시지라면 무엇일까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열병식을 통해서 연설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미국이나 한국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예.
미국에 대한 거는 이번에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화성 17형은 이번에 북한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대륙간 탄도미사일인데요. 이번에 11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과거 열병식 대사를 보면 대개 한 6기 정도 등장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두배 정도나 많이 등장을 한 거고요. 또 새로 등장한 고체 연료를 쓰는 ICBM이 신형 미사일인데 이거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렇게 고체 연료를 쓰게 되면은 금방 굉장히 빨리 이동을 해서 쏠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미사일 방어망 이런 것을 갖추고 있긴 하지만 이것을 탐지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탐지를 하더라도 만일 이번에 나온 11발 또 새로운 신형 미사일 이런 거를 한꺼번에 쏘게 되면은 가령 20발을 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중에 절반을 맞히더라도 나머지 한두 발이 목표물에 도착하면은 상당히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북한으로서는 이번 열병식을 통해서 첫째로는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확보가 됐다. 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이런 메시지를 보인 거고요. 또 하나는 요번에 북한 열병식을 보면 전술핵 운용부대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미 전술핵 그러니까 한 1,000km 정도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이미 완성을 했고 이를 운용하는 부대를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실전 배치했다 이런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 전역을 겨냥해서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방사포 또는 KN-23 같은 이런 전술핵 무기를 이미 완성 배치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전문가들이 열병식 전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예,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신형 무기 체계라든지 ICBM 이런 것들은 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단 아니겠습니까? 핵무력의 일환인데요. 북한이 계속해서 핵무력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또 개발해 에서 진전을 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주목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미국과 한국에 대한 강한 말하자면 억제력 또는 위협 수단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이 이제 특징적이고요. 또 미국에서 전문가들이 특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역시 이번에 처음으로 선보인 고체 연료 ICBM 추정 무기 체계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이렇게 여기에 이제 특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그렇지만 이아그 북한이 이 고체 연료 ICBM을 개발하기까지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고체 연료 ICBM은 아직 시험조차 하지 않은 단계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나라들이 그동안에 이런 고체 연료 ICBM 개발하는데 걸린 단계나 시간들을 볼 때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있고요. 관련해서는 이제 그 엔진이라든지 유도 시스템 그다음에 주요 기반 원료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제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고체 연료 ICBM 기술 개발이 상당히 진전을 이룬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는 머지않아서 앞으로 북한이 고체 연료 IC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이제 열병식도 끝나고, 이렇게 여러 일을 또 이게 공개를 했는데, 앞으로 북한이 해야 될 일, 남은 일,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네, 전문가들은 크게 북한이 두 가지 행보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에 열병식에 신형 고체 연료를 쓰는 ICBM을 선보이긴 했지만, 이것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모형이다, 이런 측면도 있고, 또 실제로 보면 북한이 여태까지 고체 연료 엔진 실험을 한번 또는 두번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아마 연료 시험, 엔진 시험도 더 하고, 이것을 완성해서 아마 상반기 중에는 아마 고체 연료를 쓰는 새로운 ICBM을 발사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미 전술핵 무기 같은 경우는 이미 미사일 같은 것이 다 실전 배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이미 1월부터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이미 시작을 했고요. 2월부터 상반기 중에 상당히 많은 연합훈련을 이미 계획을 짜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연합훈련을 하게 되면 북한이 이를 명분으로 미사일 발사라든가 이런 도발을 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관심을 끄는 것, 이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혜의 등장인데요. 김주혜는 지난 전날인 7일 건군절 기념 연회에 이어서 열병식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연이어서 등장을 한그 의도가 특별히 뭐 따로 있을까요?
예, 이 서방 언론들이나, 이 전문가들은 김주혜의 이번 그 열병식 행사에 관련해서 특별히,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일부 언론은 김 위원장의 딸 김주혜가 이번 열병식 행사를, 스틸했다. 그러니까 아주 집중적으로 관심을, 모았다라는 그런 보도를 하기도 있는데요. 아신 대로 김주혜가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게 지난해 11월 18일, 그러니까 북한이 화성 17형 ICBM을 발사하는 현장에 아버지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참석한 이후로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그군 관련 행사에 이렇게 위원장인 아버지와 함께 참석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두 가지 이 후계 구도와의 연관성 측면에서 두 가지 엇갈린 관측이 있습니다. 이첫 번째로는 외부 세계에 김주혜가 후계자임을 확고하게 보였다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나이를 고려할 때좀 성급하다, 이르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있고요. 그것보다는 이 김주혜가 등장한 행사들이 대부분 다군 관련 행사가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볼때김 위원장의 계산된 연출이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핵무력이야말로 국가의 영속성, 그리고 미래 세대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는 메시지, 이것을 보내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 김주혜를 통해서 그 메시지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이런 분석인데요. 사실 어느 것이 맞는지 북한이 공식 발표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뭐알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딸이 지는 거의 반년 가까이 굉장히 외부 세계에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쪽에서 뭐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가 설명을 안 하지만은, 그러나 이 북한 매체를 보면 사랑하는 자제분, 존귀하신 자제분, 이렇게 아주 극도의 그 존칭을 쓰고 있는데요. 이런 그 10대 소녀에게 이런 존칭어를 쓰는 데는 뭐 특별하게 어떤 노리는 게 있을까요?
외부 전문가들은 그것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혜가 지난해 11월 처음 나타났는데, 당시 북한 관영 매체, 노동신문 이런 쪽에서는 당시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사랑하는 자제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그냥 개인적인 차원의 아, 그야말로 사랑하는 딸이다 이런 뜻이니까요. 뭐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정도 표현이었는데요. 두 번째 등장할 때부터는 다른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때는 무슨냐면 존귀하신 자제분, 아 이렇게 존경하고 귀하신 딸이다 이런 뜻이고요. 또 이번에는 그두 가지 표현을 같이 썼는데요. 하나는 그 존경하는 자제분, 존귀한 자제분 이런 표현을 썼는데. 아, 뭐, 한국이나 미국 같은 이제 그 자유, 언론 자유가 있는 데서는 뭐, 언론이 각기 거기에 맞는 뭐 표현 이런 걸 써서 이게 별그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북한처럼 그 정부 당국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이런 데서 어떤 개인에 대한, 특히 그 딸에 대한, 최고 지도자의 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바뀌는 것은 굉장히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야, 과거에 그, 김정일 위원장이 후계자로 됐을 적에 그 실명을 등장하는 게 아니라, 북한에서 당중앙, 노동당 중앙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오래 썼고, 서방에서 언론들이 굉장히 그 주목을 한 이런 거 있는데요. 요번에 보면은 그 새로운 어쨌든 표현, 이런 존경하는, 10대 소녀에게 존경하는 표현을 썼다 이런 것은 아마 뭐 특별한 정치적 위치를 가진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다만 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거는 그 사진 속의 위치입니다. 요번에 그 기념연회, 열병식 이런 것을 보면 사진을 가만히 보면은, 그 김주애가, 어머니는 오히려 그 김정은 위원장 뒤에 따라오는데, 바로 옆에 붙고 연회석에서도 바로 정중앙에 아버지 옆에 딱 서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적에, 이것이 예사롭지 않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하나 말씀드릴 것은, 김주애는 나이가 아직 한 10살 정도밖에 안 되고, 김정은 위원장도 올해 지금 나이가 39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후계자로, 낙점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이르지 않겠나, 이런 그 관측도 있는데요. 어쨌든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김 위원장은 열병식에서는 연설을 안 했지만, 전날인 7일에는 인민군 장성 숙소를 방문해서 연회를 열고 연설도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혹시 어떤 중요한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예, 그 인민군 장성 숙소를 방문해서 연회를 연 거는 건군절에 특별히 이제 군 관련해서 발전에 기여한 장성들을 격려하는 차원이고요. 이 장성들이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있고, 예, 혁명 1세대의 사명을 계승하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격려하는 메시지가 주로였고요. 대내외적으로 어떤 특별한 메시지는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숙소 방문 그리고 기념연회에는 부인 리설주 그리고 딸 김주애가 같이 그 동행을 했고요. 김 위원장의 연설은 대체로 말씀드린 대로 그 혁명의 계승성을 이군 장성들에게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격려 방문이고 또 연회에서의 연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대외적인 내용은 주목되는 게 없었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 배경과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7일 워싱턴에서 상하원 합동회의 국정연설을 통해서 자신의 국정 운영 방침을 밝혔는데요.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Before I came to office, the story was about how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as increasing its power and America was failing in the world.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취임하기 전엔 어떻게 중국은 세력을 키우고 미국은 세계에서 몰락하고 있는지가 화두였다며 더는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시진핑 주석에게 충돌이 아니라 경쟁을 추구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충돌이 아니라 경쟁을 추구한다. 이것이 지금 무슨 말입니까? 좀 요약을 좀 해주시죠.
예, 잘 아시는 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에 중국과의 관계에서 가령 타이완 해협 문제를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미국 내에서 이제 전문가들이나 당국자들 사이에서 미중 관계에서 어떤 우발적인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가드레일, 이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강대국 두 나라가 이제 미국과 중국인데요. 이두 나라의 말하자면 이런 극한적인 대립 그리고 자칫 충돌로 이어질 경우에 전 세계적인 파급 효과가 워낙 크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완충점을 놓아야 된다 이런 언급들이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해서 그동안의 대중국 관계에서 충돌이 아니라 경쟁을 추구한다라는 말을 해왔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세 가지 다른 접근을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이제 하나는 적대적인 관계가 있고 대립이죠. 경쟁 관계가 있고 협력 관계 이렇게 세 가지로 그 분야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충돌이라는 것이 적대적 대립 관계인데 미국과 중국 어느 쪽도 이 상대방과 적대 관계를 추구한다는 입장을 공언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양국 관계는 현재 보면은 이 적대적인 대립 관계에 상당히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의 이 정찰 풍선을 놓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안도 보면은 상당히 이 적대적인 관계에서 그 비롯된 것임을 알 수가 있고요. 경쟁 분야는 대체로 이제 무역 분야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북한은 미국이 대표적으로 중국과 협력해야 될 분야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지만 사실 협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은 이 정찰 풍선 문제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양국 관계에서 충돌을 회피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상황은 미국이 전투기를 동원해서 이 정찰 풍선을 격추시켰고요. 중국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후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대립이 어느 정도 선까지 갈지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예. 자,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 대해서 참 많은 언급을 했고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겠다. 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 문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역시 이런 여러 가지 그 우선순위에서 이 북한 문제는 한반도 문제는 지금 이제 낮은 것이 현실 아닐까요?
네,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그 72분 가량 지금 국정연설을 했는데요. 한 50%에서 한60% 정도가 이제 경제 문제, 일자리, 인플레이션, 투자, 이런 문제를 많이 얘기를 했고요. 외교와 관련해서는 이제 중국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 얘기를 했고, 북한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처음은 아니고요. 지난해에도 2022년 국정연설 때도 북한이나 그 한반도 문제는 그 연설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외국 문제, 대외 문제는 이제 중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정도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크게 보는 그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 백악관 미국 자체가 북한에 관심이 별로 없다. 우선순위가 낮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주로 관심사가 지금 뭐 현안인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이런 쪽에 있고, 북한은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그 연설에서 언급을 안 했다. 이런 시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언급이 안 했다고 해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그 관심이 없다고 봐서는 안 된다. 이런 그 시각도 있습니다. 이미 바이든 행정부가 그 1년 이상 북한에 대해서 그 새로운 정책을 밝히고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했고, 또 최근 그 북한의 위협에 맞서서 한국에 대해서 그 확장 억제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연설상의 어떤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안 했다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에서 뒤에 있다는 것이지
예,
북한 문제가 미국의 주요 대외정책 현안이 아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네. 지금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는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그대로 나타나 있지만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여기에 대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말하자면 억제 이것이 이제 또 두 번째로 강한 현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모든 대외정책의 현안 이것들을 어젠다로 삼아서 연설에 포함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북한 문제가 현안은 현안이다 대외정책에 그러나 우선순위에서는 뒤처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이 스파이 풍선이냐 민간용 풍선이냐 이것으로 참 뜨거운 지금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 풍선 사건이 발생하자 5일로 예정됐던 베이징 방문을 연기하기까지 했는데요. 자, 이 미중 관계가 뭐 곧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사실 미국과 중국은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이런 대립적이고 경쟁적인 관계 속에서도 그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전화통화 또는 직접 대면으로 정상회담도 가졌고요. 또 각급 레벨에서 대화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찰 풍선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사태가 바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네.
미국은 이번 사안이 주권을 침해했고 또 영토의 완전성을 침해했고 아울러서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강하게 대응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고요. 중국 또한 이것이 이제 민간용 풍선 그리고 기상관측용 풍선인데 바람 때문에 그리고 또 적절한 제어수단이 부족해서 그렇게 날아간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미국의 대응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불만 제기와 함께 나름대로 대응책을 마련할 것임을 공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상황들이 그렇지 않아도 악화되어 왔던 미중 관계를 더 악화시킬 것이고 한동안 그 관계가 냉각 상태로 상당 있으면서 긴장도 고조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미국은 국방장관 간의 회담을 중국 측에 요청했는데요. 중국은 아예 이 요청에 응답을 하지 않고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난 3일 워싱턴에서 있었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 회담이 열렸었는데 이 당초 박 장관은 베이징을 방문하기로 했던 블링컨 장관을 미리 만나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논의를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방문이 취소가 되면서 그러면 그런 기회는 사라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그 박진 장관이 그 3일 날 그 블링컨 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당시 아마 그 박진 장관이 요청을 했던 것은 당신이 그 베이징을 가서 그 시진핑 주석도 만나고 그럴 테니 중국 보고 좀 북한 문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건설적 역할을 해다오 이런 그 주문을 하려고 아마 그 주문을 한 것 같은데 바로 그날이죠. 그날 그 중국의 그 정찰 풍선 사건이 그 터지면서 블링컨 장관이 그 중국 방문을 그 연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뭐 기회가 사라진 이런 것인데 기회가 뭐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 미중 관계가 이제 다시 풀리고 그러면은 이제 블링컨 장관이 다시 베이징에 가서 만날 테니 그때 가면은 다시 아마 그 미국 쪽에서 뭔가 좀 얘기를 하지 않겠나 이런 게 있는데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미중 관계가 지금 그 정찰 풍선 사건으로 냉각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자연히 그 북한 핵 문제 또 그 한국과 중국 관계 이것이 풀릴 가능성이 이것도 상당히 좀 늦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한국 신문을 보니까 이 두 장관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미국 방문 문제를 논의를 했다는데요. 혹 올 상반기 중에 윤 대통령이 워싱턴에 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올 상반기라고 하는 기간을 특정해서 윤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을 얘기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고요. 예. 다만 아시는 대로 올해가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가 구축된 지 70주년을 맞는 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거를 기념하고 또 바이든 대통령을 워싱턴에서 만나서 양국 간의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사실 기정사실로 대부분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번에 한국의 박진 그 외교장관이 워싱턴에서 블링컨 국무장관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면담한 상황에서도 이 방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확정되지 않은 것은 이 한국 정부는 한국 언론에 따르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국빈 방문으로 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 사실 국빈 방문은 미국이 그렇게 자주 외국 정상들에게 허락하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국빈 방문 여부를 놓고 좀 양측 간에 아직 추가적인 조율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있습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그게 올 상반기가 됐던 아니면 하반기가 됐던 윤 대통령이 미한 동맹 70주년을 기념해서 워싱턴에 올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별로 이견을 보이는 전문가들이 없고요. 또 이 부분은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했기 때문에 답방 형식으로라도 어쨌든 성사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북한 건군절 열병식 소식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 그리고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 방문을 연기한 것과 그와 관련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은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희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매주 다른 주제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미국 사회 곳곳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여성을 만나보는 우먼 톡으로 꾸며드립니다. 이번 달에 만나보실 여성은요. 미국 월트 디즈니사의 선임 부사장 겸 회장 비서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한인 여성 낸시 리 씨를 소개합니다. 지난 2012년 7월 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모란봉 악단 공연을 관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란봉 악단의 창단 시범 공연에서 백설공주 만화를 배경으로 곰돌이프, 미키마우스 등 미국 디즈니 만화에 등장하는 깜짝 캐릭터가 등장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에 더해 북한의 조선 대백과 사전은 이 회사의 창립자인 월트 디즈니에 대해 미국의 영화 연출가, 미술가, 영화 제작자로 미국의 만화 영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이라고 소개한 점도 눈에 띕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여러 대기업 중에 북한이 공공연하게 소개한 월트 디즈니사. 이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선임 부사장 겸 회장 비서실장이란 임무를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인 2세 여성이 맡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낸시 리시의 인생 여정과 일에 관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VOA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Yes. 안녕하세요. 이미나, 영어 이름으로 낸시 리입니다. I am
로스앤젤레스에서 살고요. 월트 디즈니사에서는 11년 넘게 일했습니다. 복잡한 얘기지만 저는 지난 6년 동안 월트 디즈니의 최고 경영자인 밥 아이거 씨의 비서실장으로 일했습니다.
직함이 선임 부사장 겸 회장 비서실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So a chief of staff role is a little nebulous.
비서실장이란 역할은 좀 모호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양한 비즈니스 목표나 회의와 관련해 상사가 준비돼 있는지, 그러니까 회의 대상이 누군지, 하루 일정과 특정한 일정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지 확실히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제 일을 정말 좋아하게 된 것은 디즈니는 매우 큰 회사이고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위 경영진의 관점에서 최고 경영자와 다른 사람들이 회사 일을 다루도록 도울 수 있어서예요. 예를 들어 디즈니가 2019년 21세기 폭스를 인수했을 때 많은 임원이 새로 디즈니에 왔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과 연결해주고 회사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빨리 알 수 있게 해주는 일이 정말 즐거웠죠.
아, 네. 그런데 언제 또 어떻게 이 디즈니사에 들어가셨나요?
Yeah, it's somewhat of a funny story.
네, 사실 재밌는 얘기예요. 저는 2011년에 디즈니에 왔습니다. 원래 뉴욕 투자은행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인재를 구해 회사와 연결해주는 헤드헌터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디즈니 기업 전략 그룹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스앤젤레스로 날아가 인터뷰했죠. 인터뷰를 잘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지만 채용돼서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들어가서 5년 동안 디즈니의 기업 전략 그룹에서 인수 합병을 담당했는데요. 제 첫 번째 프로젝트는 루카스 필름 인수였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일이었죠. 그 5년 동안 회사와 사업에 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안에서 다음 단계를 고민하고 있었을 때 최고 경영자의 비서실장 자리가 났어요. 당시 제 상사가 그 직책 후보자로 저를 지명했죠. 그리고 인사팀장과 인터뷰했는데 다음 단계로 갈 만큼 잘했고 두 번째 인터뷰로 밥 아이거 최고 경영자와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전 그때 무척 긴장했었어요. 전에 밥 아이거 CEO를 몇 차례 만나 발표한 일이 있었거든요. 아주 열심히 준비했죠. 디즈니에서 한 일과 제가 참여한 모든 프로젝트, 서로 다른 일을 어떻게 배우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거 CEO는 제가 준비한 것들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저의 성장 배경이나 제가 좋아하는 일, 마지막 휴가는 어디로 갔는지, 무슨 책을 읽고 있는지 이런 질문만 하더라고요. 아이거 CEO가 자신의 비서실장으로서 인격적인 연결고리가 있는지, 잘 지낼 수 있는지 같은 것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는데요. 당시에는 그의 질문에 당황했었어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준비하지 않은 질문만 받으셨네요. 그런데요, 이 월트 디즈니사에 들어가고 싶었던 개인적인 이유라도 있었나요?
No. I grew up sort of away from
아니요. 물론 영화나 그런 종류의 것들을 좋아하지만 이 회사의 열렬한 팬도 아니었고 개인적으로 특별한 관계도 없었습니다. 서부에서는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새로운 회사, 디즈니 같은 상징적인 회사에 관해 배우고 그런 면에서 무엇이 가능한지 볼 수 있는 약속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결정을 내리기 쉬웠죠. 변화에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런데 디즈니사 같은 대기업 최고 경영자의 소식은 뉴스에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이거 회장이 디즈니를 떠났던 적이 있었다가 최근에 다시 돌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낸시 씨한테도 큰 변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It's been an adventure. For sure.
So... 확실히 모험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요. 거의 6년 동안 비서실장으로 일한 후에 디즈니를 그만뒀거든요. 작년 3월, 그러니까 2022년 3월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밥 아이거 회장이 디즈니에서 은퇴했을 때 저는 그가 시작한 투자 회사로 함께 떠났습니다. 작은 회사였는데 그를 돕기 위해서였죠. 거의 7, 8개월 동안 그 일을 하다가 아이거 회장이 디즈니로 돌아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작년 11월이니까 불과 몇 달 전이죠. 사실 당시 일은 무척 재밌었어요. 베버리 힐즈에 작은 사무실 열었는데요. 밥과 저 그리고 일을 도와주는 다른 직원 한 명뿐이었어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신생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의 기업을 만났고 다양한 설립자, 기업가와 신생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매우 성취감을 주는 일이었고요.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눈을 뜨게 되었는데 많은 것을 배웠죠. 지난해 추수감사절 직전에 아이거 회장이 디즈니를 다시 운영하라는 전화를 받기 전까지 우리의 계획은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이었는데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럼 주제를 좀 바꿔보죠. 낸시 리 씨가 한인 2세시죠?
Yes, yes. So, I was actually born on Guam.
네, 저는 사실 미국령 괌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1970년대 현대건설에서 일하셨는데 회사에서 괌으로 발령을 냈기 때문인데요. 엄마와 아버지 그리고 언니가 1973년에 괌으로 갔고 저는 1975년 그 섬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영어가 제 모국어입니다. 열대 낙원에서 멋진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됐을 때 부모님께서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하면서 괌을 떠나서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저희 자매는 한국어도 몰랐고 한국에 관해 아는 게 없었어요.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작은 섬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한 곳으로 이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1984년의 일이었죠. 저희는 국제학교에도 다니지 않았어요. 부모님께서 우리 세 자매를 한국 공립학교에 보내셨거든요. 아, 첫날 4학년 수업에 들어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선생님께서 제 책상을 가리키면서 여기 앉아서 이 친구가 하는 걸 베끼세요라고 하셨는데 가장 똑똑한 학생 옆에 저를 앉히셨죠. 그 친구의 도움이 없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4학년을 넘기기 힘들었을 겁니다. 정말 큰 도전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께 한글을 배워 정말 기초부터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8학년까지 서울에서 4년을 살았어요.
미국에는 언제 돌아오신 건가요?
And then when my old was ready to
언니가 대학에 갈 때가 되었을 때 부모님께서는 제 언니가 한국에서 대학 입시를 치르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한국에서 미국 미시간으로 이사를 했는데 완전히 또 다른 유형의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사한 지역은 시골이었는데요. 서울과는 완전히 달랐죠.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시작했어요. 영어가 제 모국어이긴 하지만 당시 영어가 너무 서툴렀기 때문에 ESL, 그러니까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을 위한 영어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한국 소녀 한 명과 흑인 학생 한 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나머지는 모두 백인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당시를 돌이켜보면 그 경험이 제게 회복력을 길러준 것 같아요. 환경이 어떻든 새로운 일이든 뭐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느낌? 나는 살아남을 것이고 그것이 무엇이든 성공하기를 바라며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죠. 저는 부모님이 그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상당히 다양한 경험을 하신 것만큼이나 또 다양한 경력을 갖고 계신다고요.
So I went to the so after my very small high school in Michigan.
미시간에서 아주 작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카고로 이사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에 진학해서 환경학과 지구 물리학을 전공했어요. 솔직히 저는 제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몰랐어요. 특별한 야망도 없었고 대학을 졸업했는데 제 가장 친한 친구 몇 명이 로스쿨에 간다고 해서 저도 캘리포니아주로 가고 싶어서 그 주의 모든 로스쿨에 지원했습니다. 동부 해안에 있는 몇몇 학교에도 지원했는데 그중 하나가 조지타운 대학교였어요. 그리고 조지타운 로스쿨에 입학해 3년 만에 졸업한 다음 변호사로 일했죠. 그리고 DC에서 보스턴으로 이사하고 몇 년 동안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이것이 제 경력의 1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7년 동안 변호사 생활을 하던 중에 일을 오랫동안 해왔다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이 왔어요. 로펌, 그러니까 법무법인 회사의 파트너가 되거나 다른 일을 할 궤도에 있다고 생각했고 장기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물었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한다면 지금이 변화를 줄 수 있는 순간이고 나중에 하는 것보다 쉬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변호사 일을 그만두고 MBA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경영대학원에 갔어요.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투자은행 일을 하기 위해서 뉴욕으로 이사를 했는데 이것이 제 경력의 2단계였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의 즐거움 끝에 다시 일을 시작했고요. 몇 년 동안 뉴욕의 골드만삭스 은행에서 일하다가 헤드헌터로부터 디즈니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전화를 받았던 거죠.
자, 이런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셨을까요? 궁금합니다.
So, you know, lots of different twists.
제 얘기에는 우여곡절이 많아요. 모든 것이 함께 모였다고 할까요? 법률, 은행, 전략 등의 경험을 이제 매일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양한 직업에서 배운 기술을 오늘 제가 하는 일에 사용하는 거죠. 그런 다양한 경험이 없었더라면 이 역할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다른 곳으로 우회하거나 다시 돌아가야 하는 일이 있더라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 데는 그 이유가 있고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죠. 제가 7년 만에 변호사 일을 그만둘 때도 사람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뭐 하는 거야? 학교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거야?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 바로 제 엄마였어요. 제 엄마는 제가 충분히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한 번도 제가 내린 결정에 의문을 품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대해서 예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제게 정말 놀라운 일이 됐고 제 인생의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실제로 걱정하지 않게 됐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요. 끝으로요. 한인 여성으로서 미국의 주류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는데요. 미국 내 한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끝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I think it only has room to grow and it will
성장할 여지가 있고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굳게 믿어요. 한국 배우들이 연기하는 방식과 한국 드라마가 얘기를 풀어가는 방식에는 독특함이 있어요.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죠. 로맨틱 코미디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른 무엇이든 순수함이 있죠. 이제 넷플릭스와 디즈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한국에 진출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현지에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더 많은 게 나오게 될 거예요. 음악이든 책이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무엇이든 말이죠. 지금 그런 순간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 내 한류에 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낸시 리 씨는요. 워싱턴 DC에 소재한 APIA Scholars라는 비영리 단체의 이사직을 맡고 있다는데요. 이 단체는 미국 내 최대 장학단체 중 하나로 아시아계 미국인과 하와이 원주민 및 태평양 섬 주민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추며 장학금을 제공할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다양한 유형의 비즈니스와 해당 비즈니스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유형의 역할에 관한 교육까지 제공한다고 합니다. 여행 시 이번 주는 우먼톡으로 낸시 리, 월트 디즈니사의 선임 부사장 겸 비서실장과의 대담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의 관심사를 물어볼 때 좋아하는 일이 뭐예요? 취미가 뭔가요? 이런 질문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드라이든과 대화 나눠봤습니다. TGIF.
What do you do on the weekend? Do you have a special plan?
No, same. House chores. How about you? Anything special going on?
Not really.
What do you do for fun?
I like walking in the woods.
TGIF. Thank God it's Friday.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말이 돼서 기쁘다는 말이죠.
What do you do on the weekend? Do you have a special plan?
주말에 뭐 해요? 특별한 계획 있어요?
No, same. House chores. How about you? Anything special going on?
아니요, 똑같아요. 집안일들. 당신은 어때요? 특별한 일 있어요?
Not really.
아니요, 별로.
What do you do for fun?
여가 시간에 뭐해요? 어떤 사람의 취미나 여가 시간에 즐겨하는 일이 뭔지 궁금할 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What do you do for fun? 비슷한 질문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여가 시간에 뭐 해요?
What are your interests?
뭐에 관심 있나요?
What are your hobbies?
취미가 뭔가요?
Do you have any hobbies?
어떤 취미 있으세요? 이런 질문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겠죠? Hobby, 취미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도 상대방의 취미를 알 수 있는 질문들 기억하시고 자연스럽게 대화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What's your favorite pastime?
Listening to music.
What's your favorite pastime?
가장 좋아하는 취미 생활은 뭔가요?
Listening to music.
음악 감상이요.
What do you do in your spare time?
I love reading books.
What kind of books do you like to read?
Anything funny.
What do you do in your spare time?
한가한 시간에 뭐 해요?
I love reading books.
책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What kind of books do you like to read?
어떤 종류의 책 읽는 걸 좋아하나요?
Anything funny.
어떤 거든 재밌는 거요.
What do you do when you are not working?
I enjoy getting together with friends.
What do you do when you are not working?
일 안 할 때는 뭐 하시나요?
I enjoy getting together with friends.
나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럼 한 번 더 어떤 사람의 관심사를 물어볼 때 좋아하는 일이 뭐예요? 여가 시간에 뭐 해요? 취미가 뭔가요? 다양한 표현들 질문으로 들어보겠습니다.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What are your interests? What are your hobbies? Do you have any hobbies? What's your favorite pastime? What do you do in your spare time?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상대방의 취미, 여가 시간에 어떤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지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는 영어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오랜 세월 인디언 원주민들의 터전이었던 신대륙 아메리카.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스페인 왕의 명령을 받고 인도와 아시아를 찾아 항해를 떠납니다. 1776년 신대륙에 정착한 유럽인들은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립을 선언합니다.
단결된 식민지들은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이며 대영제국과의 모든 정치적 연결은 끊어져야 합니다.
1862년 흑인 노예 제도를 둘러싸고 남북 전쟁이 벌어집니다.
손토 요소의 항복을 받아내시오. 만약 끝까지 이를 거부할 경우 섬터 요새를 파괴하시오.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57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 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